경제자유살롱 시작하겠습니다. 정성문입니다.
네, 한지영 기자입니다.
네, 최근에 여러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중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좀 주목이 되는 것 같아요. 1억 원을 돌파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1억 원 밑으로 조금 내려와 있는데 9천만 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또 이제 1억 원을
거의 육박하게 올라왔어요.
두드리고 있어요.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해 들어서 올라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고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그리고 왜 이렇게 오른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 모시고 비트코인을 정말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향대 경제금융학과 권혁준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그 지금 뭐 1억 돌파했다가 지금 막 출렁이고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 이 현상,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우선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1억 돌파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항상 주식장도 그렇지만 오를 때는 모든 사람들이 해피합니다. 예. 네. 해피하는데 이제
마치 꽃길만 걸을 것 같고
꽃길만 가는데 갑자기 이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패닉까지는 아니고요. 솔직한 얘기 패닉까지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상승세가 계속됐지만 생산자 물가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게 됐습니다.
생산 PMI?
예,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영향을 줍니다. 이 현상은 제가 보기에는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들어와서 이제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해야죠.
ETF 산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차익.
그 전서부터 매집을 했을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블랙록이라는 그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는 뭐 10조 원 이상을 매입했다는 얘기도 있고 이러니까 여기서 일부만 팔아도 이득이 나고 수익률이 엄청나죠. 네. 아시다시피 블랙록 같은 미국 최대의 자산운용사는 저희 국민연금도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몇 프로의 수익이 나도 금액은 엄청나게 큰 금액인 거죠.
그렇죠.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일시적으로 좀 자금 유입이 감소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 라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현물 ETF에서 6억 4천만 달러 정도를 순 유출했다는데 그 영향이 뭐 제일 컸다.
그것도 하나의 큰 영향으로 볼 수 있죠. 과거에 이제 비트코인을 맨 처음 시작할 때는 당시는 이제 사람들이 모든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것이 프로토콜이고 우리가 트러스트하고 있고 트러스트의 기술은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서 나왔으니까 이것을 믿는 자들이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믿어가면서 계속 이것이 밸류가 업이 된 게 사실이고 뭐 아시다시피 반감기라든지 이미 정해져 있는 수량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시장에서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는 그런 믿음, 트러스트가 있었는데 솔직히 이제는 기관이 들어와서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제 힘들어져요?
예, 그렇습니다. 기관들이 들어오면 기관은 무조건 첫 번째가 차익 실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은 믿음이 없군요, 걔네는.
믿음이 없다. 이거 뭐
그 차익을 실현한다는 거는 지금 계속 간다는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근데 보면
일단 먹고 보자 뭐.
그렇죠. 현생 위주.
그렇죠. 그렇죠. 그거 가지고 또 다시 싼값에 떨어질 때 또 매집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세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되게 이게 그들만의 리그로 재편될까봐 저도 솔직히 겁이 납니다.
이런 기관이나 이제 자금력이 큰 손들이 들어오면은 개인은 단타를 쳐서 막 오늘 샀다가 내일 팔았다가 아니면은 뭐 1분 가지고 있다 팔았다가 이 코인 시장에서 특히나 더 그럴 텐데 큰 손들은 그래도 그런 건 좀 안 하니까 오히려 안정성이 변동성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안정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 일리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기관들이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 그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단타 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단타 못 치죠. 네. 단타 못 치는 것처럼 안정적이게 그 수익 구조나 그리고 저점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보시면은 맨 처음에 1억 원이 깨지고 나서 쭉 떨어질 거라는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다시 지금 또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분명히 그것을 투자할 때는 기관들은 엄청난 변수들을 집어넣습니다. 자기네들이 결정 디시전을 할 때.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빠졌으니까 사자 이런 느낌은
아니죠. 예, 개인과는 전혀 다른 걸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하신 부분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안정성이 뒷받침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양면이 다 있다는 거군요.
예,
기관이 들어오면서.
네, 그렇습니다.
가격 변동 뭐 이유 중 하나가 또 기준금리. 금리가 어떻게 되냐 뭐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난 14일에 생산자 물가지수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예상보다 높으니까 금리나 늦출 거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가격이 떨어졌고 3월 FOMC에서 연내 금리나 뭐 세번 환원한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또 반등을 했거든요.
네네네.
금리와 상관관계가 그 언제나 유효하다 이걸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금리가 가장 좀 큰 영향이긴 합니다.
아, 가장 예. 큰 영향이다라고 예.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 경제학에서도 투자와 가장 직결되는 것은 금리라고 봅니다. 아.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아. 금리 변동에 따른 영향으로 보통 금과 같은 상품들이 영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비트코인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는 이제 가치 저장 수단으로 투자 상품으로 자리매김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비트코인과 관련하여 투자회사들이 좀 더 유입량이 많아지고 지금 이제 굵직굵직한 자산운용사들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제도가 바뀔지 모르겠지만 다른 또 자산운용사가 또 매집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게 된다면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그러면 금리에 분명히 자산운용사들은 금리를 항상 봐야 될 거고 그래서 금리에 따라 영향이 있을 거고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비트코인도 인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경제학자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녹화하는 당일 오늘은 좀 이제 가격이 회복되어서 거래가 되는데 이제 지난 이게 이제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오른 데에는 금리 때문이다라는 보는 시각이 좀 우세한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예, 예. 금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비트코인 투자가들은 이제 금리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 금리는 항상 USD 금리잖아요.
네네.
미국 금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것이 비트코인이 그럼 안전자산이냐
네.
아니면 위험자산이냐 아직 솔직히 이 판단이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은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쓸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옛날에 금본위제 있었잖아요. 네. US달러도.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금은 항상 쓸 수 있으니까.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금 얘기하는데 네. 또 뭐가 안전자산이에요?
원유.
아.
그리고 곡물.
사실 달러도 아, 뭐 상품.
그렇죠. 달러도 네. 안전자산으로 하죠.
달러와 상품.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전자산인데 솔직히 지금 이제 기존에 있는 경제학자들은 그렇지만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는 안전자산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도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의 폭이 너무 커서 사실 안전자산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아, 그렇죠.
조금 불안한 면이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플럭체이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이제 변하는 시장이 네. 변하는. 근데 이게 왜 변할까요? 우선 마켓이 24시간 마켓이고요. 그리고 누구나 손쉽게 스마트폰만 키면 접근성이 가장 용이합니다.
그죠.
얼마 전에 그 S뱅크인가요? 실리콘밸리 뱅크가
예, 예.
뱅크런이 일어났을 때 왜 뱅크런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그 바로바로.
바로바로 출금을 했기
네,
때문에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접근성이. 네.
뱅크에 갈 필요가 없죠.
네. 네. 접근성이 오히려 이런 플럭체이션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주식시장은 어쨌든 3시에 장 끝나면 내일 한번 회복해봐야지. 뭐 이러면서 갑자기 좋은 꿈을 꾼다든지 약간의 시간을 버는
잠을 잘 수가 있는
잠을 잘 수가 있는데 이거 24시간 계속 돌아가고요.
그러니까
저희 소위 말해서 이제 토큰을 공부하시는 분들, 토큰 이코노미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을 거의 1개월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판단해야 되고 빨리 던질 땐 빨리 던지고 매집할 땐 빨리 매집하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못 따라가겠다 얘기하시는 거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거 뭐 기관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들 이거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미리 걸어놓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걸어놓죠. 네. 그걸 해지도 합니다.
미리 이제 손실이 얼마 이상 손실 나면 그냥 던지게 걸어놓고.
맞습니다.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 가격 뭐 5% 떨어지면 자동으로 사게 걸어놓고 이런 네. 식으로 거래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낙폭을 키운다든지
그렇죠.
예, 상승폭을 키운다든지 이렇게 반대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선물 옵션 시장도 그렇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예. 예,
진짜 막 지표가 막 올라갔다 갑자기 뚝뚝뚝 떨어지고 진짜 이런 걸 봤을 때는 이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약간 이 비트코인을 보실 때는 이 전체 차트를 쭉 보셔야 돼요. 맨 처음부터 시작한 차트를 보면 그 등락폭에 따라서 이벤트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역사적 이벤트들이. 그 역사적 이벤트를 항상 주게 봐야 됩니다.
그래요.
네.
그 반감기 한 달 전에 그런 이제 약간 숨 고르기 하는 뭐 이런 지금 이제 등락하는 게 그런 약간 숨 고르기다 이런 뭐 분석도 있던데 숨 고르기가 왜 오는 건지
반감기 언제 오나요? 언제 온다고 그러나요? 4월
22일이라고 예, 예. 예측돼 있더라고요.
네네.
보통 이제 주식회사나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를 통해서 주식수를 변동시키죠. 보통 뭐 소각한다든지 네. 예, 뭐 이런 걸로. 근데 비트코인은 이미 주기적으로 말씀하신 반감기로 네. 양을 줄이거나 네. 채굴량을 줄이는 이러한 것 시스템 프로토콜이 이미 심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심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감기는 투자자들한테는 되게 긍정적인 표시기도 하죠. 그렇죠. 그만큼 주식처가 주니까
내가 그렇죠. 갖고 자산주 매입 소각.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숨고르기의 이제 현재의 하락은 약간의 조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다음 달 4월에 반감기가 진행되고 비트코인 현물 ETF에 이제 또다시 이제 다른 자금이 유입된다면 그리고 이제 투자했던 기관들이 또다시 투자를 한다면 좀 오르지 않을까 저는 내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네. 있었던 반감기는 다 이제 오르는 계기가 작용이 되고
네, 그렇죠.
계기로 작용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이거 예정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줄어들지도 예정되어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자사주 매입이라는 이벤트가 주가 상승의 원인이 되는 이유는 오씨 이렇게 많이 매입을 해서 다 없앤다고? 이런 그 서프라이즈 효과가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이거는 뭐 몇 년 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실 이게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가격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가격에 미리 선 방영 이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네, 지금 네. 현재 선방향 됐고요. 네. 보통 이제 반감기 지나고 나서 약간 이렇게 숨고르기 현상들이 일어나
지나고 나서,
예, 지나고 네. 나서 일어나는데, 네. 근데 그때 기관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기관들도 다 그걸 변수에 넣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그것을 위해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에서 다시 재투자를 하고 그리고 헤지를 미리 걸어놨을 거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ETF 승인에 따라서 이제 어떤 기관들이 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네. 그게 이벤트로 변해서 결국 가격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갑자기 국제적인 정세가 변해서 네. 바뀔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빡 떨어졌을 때가 언제였냐면 이제 중국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하고
아, 그랬었죠.
네,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면 그건 약간 정치적인 이유거든요. 중국은 자기네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려고 엄청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네. 제3의 돈이 생긴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 사람이 어느 나라였냐면 중국 부자들이었어요.
채굴은 거의 다 중국이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자기네 위안화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손쉽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외화 반출입이 안 되잖아요. 원래.
그렇죠.
예, 안 되는데 스마트폰만 갖고 있으면 나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러니까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몇몇 그 아주 초창기에는 제가 들은 얘기인데 뭐 이게 진짜인지 모르지만 성형외과에서 네. 중국에서 어느 분이 오셔서 새로 태어나시려고
아 우리나라에
네, 우리나라에 이제 네. 성형 관광을 오셨는데 보통 치료비서부터 제가 2만 불 이상이 들 텐데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외국한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비트코인을 갖고 와서 지불을 했다. 그런 소리도 있거든요.
가능성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제는 뭐냐면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갑자기 비트코인 가지고는 있을 때 쓰면 안 되고 뭐 어쨌든 이제 통제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그리고 채굴기 전부 다 돌리지 못하게 하고 네. 그러니까 갑자기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변수예요.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투자가들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근데 뭐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거니까.
그렇죠. 이것도 정말 그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네. 알 수가 없어요.
네. 주식시장은 오히려 많은 분들이 아유 그럴 수 있지. 뭐 배임 및 횡령이 일어나도 그러다가 망했구나 저 회사는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주체가 없어요. 그렇죠. 발행 주체도 없고 누가 갖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예, 그러면서 가격 상승 폭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얘기, 금리라든지 그리고 금값 여러 가지 자산과 같이 연동되면서 여러 가지로 변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지수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예, 좀 두려운 부분이 한 가지 뭐냐면 이제 상대적으로 뭐가 제일 많이 오를 것 같으세요? 금리가 인하되면
금리 인하면 예, 테크주
네. 그렇죠 테크주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부동산.
아, 예.
예, 부동산. 예. 저는 약간 이제 부동산 시장도 저는 이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부동산은 tangible product. 그러니까 만질 수 있고 스테이하고 목적이 네. 중요하고. 네. 그러니까 끝판왕이에요, 거의. 이게 tangible product에. 네. 근데 비트코인은 intangible product. 보이지도 않고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죠? 이때 이 끝판왕인데 금리가 인하됐을 때 과연 그럼 비트코인에도 유입이 될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유입될 건. 이 부동산 시장은 저희 한국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예, 전 세계 부동산이 결국 금리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네.
미국 부동산이 결국 전 세계에 또 영향을 미치니까
네.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요즘은 지켜봐야 됩니다.
단순히 금리 내린다고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오르겠구나 이렇게 예.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죠.
부동산으로 갈 수도 있다.
그 그렇죠. 근데 이제 부동산은 어느 정도 포화라는 그리고 또 이제 인구에 대한 생각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야말로 변수도 많죠. 부동산을 변수가 너무 많아서.
변속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변수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이제 믿음이죠.
아, 아 믿음.
어, 예, 믿음입니다. 누가 1억이 갈 줄 알았겠습니까?
아, 그렇죠.
아,
예, 믿음이죠.
네. 믿음이 지금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이 현세는 이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먼저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네. 네. 아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죠?
트럼프가
비트코인
뭐...
결제를 허용할 거다 이렇게 네, 11일을 그런... 했는데 원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가상자산은 사기다 비트코인 사기다
네.
마약 뭐 거래에 이용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왔던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11월에
네.
그가 이제 백악관으로 컴백을 한다 네.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해서 이 결제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비트코인 결제가 금지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근데 이제 워낙 US 달러가 트러스트의 끝판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그것을 결제 수단으로 쓴다는 부분 약간 좀 아직까지는
불편하죠.
네, 불편할 걸로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US 달러가 미국한테는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고 옛날에 근본이제를 폐지하면서 자기가 기축통화의 입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제 원유와 연동되면서
네.
엄청난 입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결제 수단에 대한 부분들은 함부로 바뀔 거라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네. 이렇게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신뢰가 약간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럼프가 이제 얘기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나는 전통적인 산업뿐만 아니라 테크에도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저 젊은 유권자에 대한 오히려 어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때문에 갑자기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한 사례가 너무 많아서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를 살 때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겠다. 그래가지고 도지코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놀랐었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자꾸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갑자기 네. 뿜뿜거려가지고
맞아요.
시장이 또 이제 갑자기 왜곡되는 현상도 있고 그리고 때를 놓쳐서 손해를 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말 멘트는 듣고는 계시되
네.
시장에 그렇게 영향을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이미 먼저
해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페북은 좀 달랐어요. 페북,
페이스북.
예,
리브라.
지금은 이제 메타로 이름 바꿨죠.
네.
리브라. 예, 네. 잘 아시네요. 예, 네. 리브라로 이제 은행간 소위 말해서 유저들끼리의 거래를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그걸 하겠다라고 했을 때 트럼프가 그때 이제 대통령 때
네.
그때 막았거든요.
그렇죠.
청문회 해가지고 너 왜 몇백 년 동안 거의 1000년 동안 이어진 금융 시스템을 네가 IT 기술 테크 회사가 하루아침에 전부 다 이걸 다 뒤집겠다고? 너 이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해서 그때 청문회까지 해가지고 리브라는 이제 결국에 이제 무산됐던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테크의 수준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것들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람들이 인지하고 젊은이들이 뛰어드니까 결국 트럼프도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제 수단이냐 투자 대상이냐가 좀 다르잖아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리브라는 결제 수단을 추구했던 거고
송금 그리고
예, 송, 예, 네. 지금으로서는 비트코인은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투자의 대상, 예, 투자의 대상으로
맞습니다.
받아들여지는 건데
네.
그거를 결제 이게 뭐 굉장히 불편하다면서요. 속도도 느리고
그렇죠. 이제 트랜잭션 이제 속도가 좀 느리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알트코인들이 나왔어요.
네,
뭐 비트코인
네.
캐시라든지 트랜잭션에 대한 그 수요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오긴 했는데 이 부분들을 뭐 솔직히 기술적으로는 극복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뭐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극복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자국 화폐는 이제
그러니까요.
어떻게 될까요?
달러의 패권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무너지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리 트럼프라도.
예. 그래서 중국이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네.
중앙 디지털 통화. 네. 지금 이제 중국이 하는데 이게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CBDC를 만약에 디지털 통화로 만들게 되면 명동에 가보시면 중국 위안화 CBDC 받습니다. QR로.
아, 그럼,
네, 그렇게 된다면 네. 자국 화폐의 사용은 줄어들게 되고 중국 돈이 들어와서 오히려 중국 돈이 전체가 이제 시장에 이렇게 되는 현상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제 수단으로 적용한다는 건 상당한 고심이 있어야 되고 연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불편한 부분들 이런 거. 지금 솔직히 저희 나라는 너무 안 불편하죠.
우리나라는
제가 숫자만 믿고 전부 다 숫자로만 거래하시잖아요. 현금을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신용카드가
다 엄청... 숫자잖아요. 네. 숫자로 전부 다 얘기해주고 숫자로 전부 다 트러스트하는 이미 금융 인프라가 잘 돼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것을 결제 수단으로 하겠습니다 해도 시장에 별로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으로서는
예, 불편하니까. 예, 불편하니까. 물론 한국은행도 지금 CBDC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나라 통화가 들어오는 하다못해 중국이 무역 대금을 무조건 CBDC 블록체인을 이용한 CBDC 토큰으로 받겠다 그러면 상황이 또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연구를 계속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결제 수단은 아직까지 좀 성급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지금 환물 ETF 허가가 됐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제도권에 편입이 됐는데 사실 이 비트코인이 처음 나오게 된 게 뭐 중앙기관의 통제와 간섭을 배제하고 개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기 네. 위해서 만든 거다. 그런데 이게 점점 뭐 제도권으로도 들어오고 뭐 가능성이 좀 낮다고 하셨지만 뭐 결제 수단으로도 뭐 계속 시도가 되고 이런 게 이루어진다면 약간 애초에 가지고 있던 의의가 조금 퇴색 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솔직히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경제 민주주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정치는 광장으로 왔고 광장이라는 게 이제 민주주의로 모든 게 이제 변화했고 경제는 그래도 몇몇 사람들이 정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FRB 가보시면 금리 자기네들끼리 정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들만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안 내리더라고요.
안 내리죠. 네. 뭐 안 내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그리고 네. 거기에 대한 또 통계 자료도 해박하게 갖고 있으니까 반박을 하기 불가능한데 네. 아시다시피 그 연준도 약간 독립기구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거기 모든 은행계나 아니면 금융계들이 전부 다 하고 의장만 다만 대통령이 노미네이트 해가지고 네. 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솔직히 반기를 댄 게 바로 블록체인이거든요. 그렇죠. 비트코인이거든요. 네. 몇몇 사람들에서 의해서 결정되는 이러한 금리 아니면 경제 민주화가 안 도는 것들. 정치는 광장으로 왔는데 경제는 아직까지도 몇몇에 의해서 밀실. 결정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나오게 된 계기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기관이 뛰어들고 그렇죠. 큰 손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또 그들만의 리그? 또 우리는 낄 수 없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또 누가 먼저 헤게모니를 잡느냐 그렇죠. 뭐 이런 것도 그렇죠. 이슈가 될 수 있을
이슈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여러분 이제 뭐 기자분들도 잘 공부하셨겠지만 이게 중앙이 없으니까 투표 시스템이 있어요. 이 블록체인 안에는 이 비트코인 안에는 네. 이게 투표 시스템은 이제 프로토콜을 바꾸거나 발행량을 바꾸거나 네. 아니면 블록 생성 주기를 바꾸면 이 프로토콜을 바꾸려면 보통 이제 메뉴 선정할 때 이제 상사분이 갑자기 오늘 돈가스 먹자 그러면 다 돈가스 드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갑자기 그 상사분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투표를 결정하죠. 네. 투표를 결정하는 것처럼 중앙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참여 컴퓨터들이 투표를 합니다. 네. 투표를 해서 자정 능력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다못해 이제 발행량이 너무 적으니까 네. 너무 희귀한 삼성전자가 옛날에 5만 원 주었다가 뭐 이렇게 나눴잖아요. 또 이렇게
200만 원 하다가
예, 200만 원 하다가 5만 원 나눴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그러면 거기 합의되어 있는 사람들이 합의를 하게 되면 51% 정도 합의를 하게 되면 네. 그게 이제 프로토콜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비트코인도요?
예, 예. 그 투표권이 다 있습니다. 네. 예, 전부 다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 뭐 작업 증명이라든지 아니면 POS라든지 여러 방식들이 다 있어요. 네. 거기서 왜냐하면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제일 두려워했던 거예요. 왜냐? 중앙이 있으면 중앙만 치면 그 돈은 무실화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중앙이 없는 거죠.
컨트롤이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네. 예, 이런 것들인데 우려가 있긴 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민주주의 아닐까요? 그나마 그렇죠. 왜 투표를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홀더들, 그러니까 비트코인 홀더들은 믿음이 좀 있거든요.
네.
예, 믿음이 좀, 그때 믿음이 이제 팔고 나면 다 믿음들이 없어지실 수도 있는데, 네. 아직까지도 뭐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갖고 계시고, 제가 지난번에도 뭐 한번 얘기를, 다른 데서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2013년도 말이죠. 블록체인 공부했을 때, 2014년도인가 그때, 홍대 입구역에서 곱창집이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비트코인 결제를 받았었어요.
2014년도에요?
14년인가 15년도인가 그때.
15년도. 엄청 힙한.
아, 왜냐면 외국인들이 오니까. 비트코인으로. 위 없어 비트코인 하면서 스티커 붙여가지고 할머니, 그, 거기 보신 분이 이렇게 QR로 찍고 막 그랬던 부분이. 예, 어떻게 보면 결제.
네, 네.
그리고 SPC라고 저기 파리바게트, 파리 크루아상 뭐.
네, 네.
예,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공부했을 때 공항 지점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받았죠.
네, 맞아요. 뉴스에 나오고 그랬었죠.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봤을 때는 가능성은 있으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 그러면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이것이 정착이 될 것인가? 그건 국가별로 다를 수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법으로 막을 수도 있으니까.
당연하죠. 예. 네. 법으로. 그 솔직히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되게 안 좋게 보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만의 리그가 되려면 오히려 그들만의 리그가 된다라는 건 결국 제도화되고 과세의 부분도 네. 인정을 한다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그때는 확실한 금융상품,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옛날에 초창기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했을 때 비트코인 홀더들이 우리 세금 내자고 그랬어요. 양도세 내자고.
왜요?
왜냐면
제도권으로 들어오려고.
제도권에 들어오면 더 가격 상승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제도권에 없으면은 큰 자금을 가진 주체들은 투자하기가 좀
그럼요. 꺼려하는 게 하지 못하죠. 하지 못하죠.
지금은 이제 제도권에 ETF가 생기면서 들어왔다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미국은 이제 들어왔죠. 블랙록이라든지 큰 이제 기업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기로는 되게 큰 자산운용사가 또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벵가드. 벵가드도 들어왔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지? 그들만의 리그가 시작인가?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사실 뭐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이렇게 큰 손들이 미국에서 ETF를 통해서 들어오고 뭐 그러고 있는데
네네.
사실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가격이 더 비싸잖아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네,
10%가 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는 게 굉장히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야 되죠?
그러게요. 10%라는 게 과열이라 해도 솔직히 부정 못합니다.
네.
과열이죠. 미국에서는 달러가 73,000불이었고
네.
그리고 국내는 상징적인 1억이라는 금액이 가장 좀 의미론적으로 다가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1억을 찍으니까 그 소위 말해서 마의 1억을 찍었다니 그러면서 과열돼서 더 살려고 하니까 김치 프리미엄이 거기에 반응되지 않았나 반응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근데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미국 시장에서 만약에 10만 불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날 것 같은데요.
왜? 네. 진짜로. 네. 그 미국에서 10만 불을 찍는 순간은 우리나라 1억 원이 아니라
네.
상징적인 의미일 거 아니에요. 그 미국에서도 10만 불.
이론적으로는 1억 3천만 원이지만 뭐 우리나라는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정말 더 반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그 의미론으로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네.
근데 이제 김치 프리미엄은 어느 정도 이제 또 동기화되고 또 이제 소매에서 해지하면서 이쪽에서 거래소에서 이쪽 거래소로 옮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작용을 하게 되면
네.
또 어느 정도 이제 상세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김치 프리미엄을 10% 이상으로 본 그래서 이런 지수도 있어요. 김치 프리미엄 지수가 있거든요.
네,
이
네.
프리미엄 김프를 보고서 너무 과열됐다 아니면 과열되지 않았다를 김프로 따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과열되면 빨리 나와야죠. 그죠? 그리고 이제는 좀 작아졌다. 그때는 이제는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김프를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프리미엄이 있어요?
아무래도 좀 약간 저희 나라가 좀 프리미엄이 좀
우리나라요?
높아요. 네, 높아요. 네. 왜냐하면 일찍 다들 젊은 분들이 이미 투자에 눈을 뜨셨고
네.
예, 그리고 뭐 그래서 서로 투자한다고 예, 그래가지고 뭐 영끌도 한다고 하고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이걸 안 가지면 이제 다음에 넥스트 자산에 불리는 건 이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전정부 때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은 어떻게 해요? 포기합니다. 부동산 포기하고 이제 자동차나 이런 것들로 사기 시작하죠. 네.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데 어느 이제 생각이 들면 이제 그럼 뭘로 돈을 벌어야 돼? 그랬더니 갑자기 주식시장이 막 과열되기 시작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똑같이 토큰 시장도 같이 과열된 게 있었죠. 그러니까 김프가 계속 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
지금으로서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받아서 이해해보자면은 부동산이 그렇게 해서 과열됐었고 주식시장이 그대로서 그렇게 해서 과열됐었고 그 경로를 우리 코인들이 따라가고 있는 건가?
근데 이제 문제는 주식이나 네. 부동산은 대한민국에 국한돼서 경제 상황을 살펴보는 거였고 네. 네. 비트코인은 전 세계를 다 살펴봐야죠. 전 세계. 그러니까 저희 나라가 ETF 승인에 따라서 오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미국이 ETF 승인을 했으니까 올랐지.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동기화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품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네. 네. 금도 저희 나라도 약간 프리미엄 붙어요.
우리나라도.
네. 네. 금도 더 프리미엄 붙어요. 우리나라가.
아, 그렇군요.
네. 약간 붙어요. 네.
당분간 이 강세가 계속될 거로 교수님은 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네, 드네요. 뭐
이게 솔직히 이제 투자가들한테는 솔직히 이제 되게 이제 교수로서 이제 말하기가 힘든 부분이긴 한데
네.
제가 그런 걸 잘한다면 저 학교 안 다녔겠죠. KRW 책을 안 했겠죠. 네, 네. KRW 책을 안 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까 전에 단 조건이 있어요.
네.
다른 자산 운용사들이 여기 리그에 뛰어드느냐 마느냐
네.
요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자산 운용사들이 네. 이것을 투자 상품으로 보고 더 뛰어들게 된다면 당분간 상승세는 좀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게다가 반감기라는 게 또 겹쳐가지고 사람 심리라는 부분들이 그래서 약간의 상승폭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기관들이 차익 실현을 언제 하느냐가 제일 큰 문제겠죠.
오늘 해주신 말씀 중에 변화의 순간을 우리가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드는 게 지금 경제학과에서 비트코인을 연구하시는 이제 교수님이 있다는 거.
네.
그리고 ETF가 뭐 저쪽에 생겼지만 여기 순천향대학교에서는 이미 그 전부터 이제 비트코인을 연구하고 계셨다는 거.
2015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블록체인 강의를 했는데요. 네. 저 학생들한테.
네. 네.
그러니까 네. 이미 약간 제도권으로 들어왔었고 네.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도 조금 변해야 하는가?
네.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이게 당장 지금 얼마가 갈지 뭐 이런 것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조금 더 네. 공부하고 신중하게 받아들이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